안녕하세요. 드림스쿨 김정화입니다. 드림스쿨은 여러분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것을 도와주는 대입전형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만의 스토리로 찾은 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자기소개서와 면접 참 많이 걱정되시죠? 그렇다면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바로 나만의 스토리 속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림스쿨 네 번째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쿨 입학사정관제 편의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통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함께해주고 계시죠? 경희대학교 임진택 입학사정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 임진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한희주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한희주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오해와 진실을 좀 나눠봤는데요. 첫 시간만 해도 사실 적성이나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게 참 애매하게 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화려하고 거창한 스펙 같은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참 걸어오고 노력해온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하지만 역시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전형이다 보니까 아직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많긴 해요. 사정관님, 입학사정관제로 입학을 준비하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 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정관제가 참 이름은 하나인데요. 네. 실제 모습은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네.
예, 그 경험 속에서 제가 보면 사정관제는 결국 입시라는 관점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그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예, 결국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학생, 예, 자신만의 스토리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꿈을 찾는 뭐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만의 꿈을 찾고 또 생활 속에서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신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실제 공부하면서 확인하는 과정,
네.
이런 과정이 결국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꿈, 자신만의 스토리라. 지금까지 만나본 전문가분들이나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정말 모두 한결같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신만의 스토리, 나의 스토리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좀 막연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사정관제에서 이렇게 나만의 스토리라는 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예, 맞습니다. 수능 준비에 우리 학생들이 사실 매몰되어 있었고 학생이 그게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가 없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 뭐 에세이 소재를 찾아라, 뭐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합격의 비결은 뭐 에세이 소재를 잘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만의 경험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라는 것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사정관제에 맞는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요즘 뭐 에듀팟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에듀팟이라는 도구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스토리로 만들고 더 나가면 스토리가 결국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네.
본인의 역사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자꾸 입시라는 잣대로 뭔가 활동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 접근하니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익숙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생들 자체도 받아들이기에 입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에서 좀 너무 얽매여 있지 않나,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사례를 좀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우리 학생 중에 제가 읽었던 학생 중에 나는 부자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왜 부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궁금하잖아요.
네.
가진 것은 없어도 겉은 아닐지 몰라도 속마는 부자입니다.
네.
이 학생이 실제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서울에 강남권에 있는 학교에 전교 학생회장에 예, 네. 당선됐고 뭐 실제 학생 스토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단돈 3만원으로 예, 전교학생회장에 출마했는데 네. 본인은 그냥 도전 정신 그리고 친구들의 어떤 큰 목소리
네.
뭐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학생회장이 당선이 됐다. 예, 이게 바로 내가 부자라고 네. 주장하는 거다. 그런 도전 정신이라고 하면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맞네요. 네,
그런 마음으로 뽑았는데 결국 자신만의 스토리라는 것은 환경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쵸.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예, 좋은 예,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스토리라고 하니까 왠지 멋지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겉부터 덜컥 났는데 학생들 자신의 정말 진솔한 이야기인 거네요. 희종 학생은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해왔던 걸 이렇게 쫙 정리를 해봤을 거잖아요. 자신에겐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요?
저의 키워드는 다양한 경험이었어요.
아, 네.
제가 이제 3년 동안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봤을 때 전 정치 외교학과라서
네.
그 외국 친구들이랑 펜팔도 하고 학교 정치 탐구부 활동도 하고 그리고 환경 봉사 활동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묶으려고 보니까는 이제 문과 학생들은 보통 환경 쪽이라든가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네.
이런 걸 어떻게 다 묶어서 정치 외교학과에 가고 싶은 마음을 풀어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요즘에 스토리가 중요하고
네.
또 그 스토리에서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와 전공 적합성을 본다.
네.
이렇게 홈페이지에 많이 써 있어요.
네.
대학 홈페이지에. 근데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어렵죠.
영문과면은 아, 난 영어랑 관련된 것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정치 외교학과인데 뭐 외국 봉사활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네.
환경봉사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되게 난감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많이 중요시 여기셔서
네.
이렇게 뭐 제가 바둑이랑 수영 그리고 뭐 한자 배우고
네.
플룻 배우고 춤추러 다니고 이런 거를 부모님이
네.
사교육 대신
네.
이렇게 방과 후 활동 그런 쪽으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거든요.
네.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뭐에 관심 있는지를 좀 더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 정치 외교 딱 맞는 활동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한테 가장 맞는 게 정치외교학과고 더 공부하고 싶다는 호기심을 갖게 됐다.
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다양한 활동에 있는 그 과정을 담은 희조 학생만의 스토리가 있는 거네요. 세상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스토리인데요. 그걸 정말 진실하게 누가 어떤 학생이 잘 담아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들게 되는데요. 나만의 스토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희조 학생이 처음 어렵다고 느꼈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고 또 애쓰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정관님, 근데 이 스토리가 입학 사정관제에 지원할 때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전형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 또 학생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스토리를 결국 전형 자료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뭐 전형 자료라고 하면 뭐 서류 평가 때 예,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자료를 보면
네.
학교 생활 기록부,
네.
자기 소개서 그리고 추천서. 예, 거기다가 뭐 활동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 스토리가 그런 전형 자료 속에 연계성 있게 녹아들어야 되겠죠.
네.
예, 어떻게 연계성 있게 만들어내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뭐 학교 생활 기록부에 봉사 시간이 300시간이 있다. 뭐 창의적 체험 활동에 그런 기록이 나오겠죠. 그러면 사정관 입장에서는 인성이 얼마나 뛰어난 학생이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부모님이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어릴 적부터 나는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뭐 이런
네.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서에 선생님께서 봉사시간 300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뭐 교탁에 있는 화분에 물을 준다든지 또 뭐
네.
칠판을 좀 닦는다든지
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봉사가 생활화되어 있는 학생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결국 인성 아, 인성이 좋은 학생이구나
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우리가 이 서류를 준비한다는 관점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연계성 있게 자신만의 강점들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어떤 서류평가가 끝나고 나면 사정관들은 또 면접을 통해서 네. 실제 그런 학생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스토리, 자신의 활동들을 스스로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참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모든 준비 과정, 전형 과정 속에서 그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보여질 수밖에 없겠네요. 또 평가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관문인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하시는 자료들 중에서 사실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라고 해요. 저도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한다면 손발이 좀 오그라들고 어떻게 써야 할까 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사정관님께서는 또 많은 학생들 자기소개서를 보셨을 텐데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학생들이 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학생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것 같거든요.
아,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예, 실제 자기소개서를 잘못 쓰는 이유는 네. 자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예, 실제 뭐 우리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를 써보라고 하면 예,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네. 이 소재를 고르기 참 어려워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실제 좀 어려움을 겪는데 예, 결국은 뭐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건 틀림없고요.
네.
자기 얘기를 보여주는데 좀 사정관들한테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이 에피소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에피소드 중심의 사례들을 결국 예,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다 보니까 채팅 때 쓰는 용어 있잖아요. 뭐 이런
네.
이모티콘이라고 그러나요?
네.
뭐 이런 표시를 한다든지 또 가끔은 뭐 현란한 미사구는 막 이렇게 구사하는데 정작 내용의 알맹이는 별로 없어 보이는
네.
뭐 그런 경우도 제법 있고요.
네.
또 우리 이제 분량 제한을 또 하게 되는데요.
네.
학생이 분량 제한을 하다 보니까 뭐 천자
네.
또 대학에 따라서는 뭐 1500자 뭐 이런
네.
제안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자신의 어떤 강점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예, 아까 뭐 포트폴리오 활동 자료도 그랬지만 본인의 어떤 강점으로 예,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해설서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학교 생활기록부가 중심된 자료이기 때문에
네.
그 자료를 자기소개서의 어떤 배경이 있잖아요.
네.
교육적 배경이라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부를 해설하겠다. 뭐 그런 관점에서 작성을 해나가다
네.
보면 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안다, 알아간다, 그리고 또 그걸 표현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주 학생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때 또 얼마나 막막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희주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한 군데만 쓰진 않잖아요.
네.
여러 군데를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폼이 정해졌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에 학교마다 좀 폼이 달랐고 아직도 각 학교의 특징이 어느 정도 녹아있는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어서
네.
그거에 따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난감했던 게 그냥 자기소개를 쓰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 부분과 관련해서 쓸 것 아니면은 수상 관련해서 쓸 것
네.
학교 생활 관련해서 쓸 것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었어요.
네.
그럼 이럴 경우에는 흔히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천자라든지 아니면 500자 그 규정돼 있는 데에서 나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는
네.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나만의 특징이 드러나고 가장 궁금증을 일으켜서 나를 면접에 불러줄 만한 게
네.
뭐가 있을지를 같이
네.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이랑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네.
선생님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눠서 하나씩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면서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만 쓰자. 그래서 예를 들면 봉사활동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환경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 부분 어떻게 엮었냐면 국제교류라든가 외교 쪽이 외국과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자원 문제도 많이
네,
문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환경과 외교 이런 걸 같이 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텐데
네.
나는 아직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환경 봉사한 경험을 가지고
네.
이렇게 배워나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풀었었고 그다음에 수상 관련해서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 정신을 기리는 네. 대회가 있었는데 네. 그건 이제 여학생들, 여고생들만 지원을 해서 네. 미스코리아 뽑는 것처럼 네. 이렇게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고 네. 대학 교수님들이나 뭐 이렇게 지방자치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면접을 보시는데 그룹 면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그 대회에 저는 이제 별다른 스펙이 없이 그냥 선생님이나 친구들 추천으로 나가게 된 건데 전국 8도에서 막 쟁쟁한 친구들이 와서 네. 거기서 느꼈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네. 좀 쇼크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되게 그때 경험, 대회 경험을 이제 풀어쓰면서 또 저는 그러니까 여대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회가 여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대회니까 그런 거랑 또 여성 리더십이랑 엮어서 네. 여대 지원할 때 좀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와, 참 그래도 많은 고민과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거네요. 이게 정말 자기소개서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온 과정들을 얼마나 잘 정리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로 표현해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주학생은 이제 고학년이잖아요. 고학년 선배인데 아무래도 후배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법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볼 것 같거든요. 후배들의 고민 중에 또 하나니까 후배들은 어떤 것들을 좀 제일 어려워하던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네.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경영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네. 받거든요. 그런 거를 꼭 경영학과니까 경영 관련된 뭐 홈쇼핑을 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내가 어떻게 경영학과에 관심을 갖게 됐고 네.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충분히 잘 얘기를 해도 네. 굳이 경영이랑 꼭 관련이 없어도 이렇게 뽑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흔히 말하는 스펙에 대한 좀 강박관념을 좀 버리고 네. 이제 무엇보다 자기소개서에 뭘 써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써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네. 자꾸 뭔가 살을 붙여서 있어 보이려고 할 때 더 감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은 단 하나의 활동이라도 이걸 내가 왜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그리고 비록 뭐 상을 못하고 뭐 이렇게 성과가 없이 실패했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왜 실패했고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걸 개선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뭘 배웠는지 그런 내용을 쓰는 것도 이제 성공 이야기를 네. 다루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성공하고 내가 잘한 것만 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렇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를 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서정원님,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런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또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급조한 느낌? 뭐 아니면 억지로 네. 뭐 꾸민 느낌? 이런 네. 게 있는데요. 사실 제일 나쁜 사례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면 사중관제에서 얘기하는 그 자기주도성, 학생이 스스로 뭔가를 좋아하고 그것을 찾아서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네. 예, 뭔가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그렇죠. 꾸며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 상당 부분 뭐 감점을 받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게 어떤 학생들의 유형이냐 하면 내신 성적은 좋아요. 네. 예, 뭐 한 굉장히 높은 예,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데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지 사실은 그의 활동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원서 접수 지음 해가지고 원서를 써야 되니까 네. 그때 이제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다시 생각해가지고 네. 막 급조하다 보니까 자기적이고 예, 자기의 어떤 독창적인 게 나오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상에 있는 리더십, 봉사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그대로 베껴요. 예, 베껴서 옮기다 보니까 네. 우리 대기업에서 만든 예, 유사도 검색 시스템 그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 유사도가 높은 걸로 나와서 표절, 표절로 예, 인정돼가지고 뭐 취하점을 맞거나 뭐 대학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들도 네. 나오거든요. 절대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죠. 네. 또 하나의 유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라든지 개인 활동 자료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자랑 삼아 같은 얘기 실적만 반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자기소개서는 제가 해설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 속에서의 의미 예를 들면 뭐 같은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뭐 가정형편이 지방에 제가 기억나는 학생 중에 신안군 가거도에 살았던 학생이 네. 예, 뭐 지금은 공인화학 성적 반영하지 않지만 토익 성적을 받는 과정을 한 3, 4년 전에 이렇게 냈던 적이 있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적이 올라가는 과정을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학생 최종 성적이 토익 성적 780점이었어요. 네. 그런데 780점을 받는 과정까지의 그 노력
네.
그것은 아, 정말 대단했거든요.
아.
네, 그때 예전에 토익 성적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그 학생이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돼서
네.
교육 환경을 반영했기 때문에 같은 실적이라도 다르게 본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작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또 하는 실수가 합격할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 참 잘 이해 안 되죠.
네. 네.
원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합격하고 싶다. 최소한 이 대학을 알고 이 전공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네.
예, 그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을 잘 모르고 지원하는 학생
네.
뭐 그런 사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과정이 참 중요하네요. 이게 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소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꼭 자기소개서 쓰실 때 참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면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소개서 다음 관문이죠. 면접이라는 관문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소개서와 여러 평가 자료들을 보시고 면접을 하실 텐데 학생들한테 면접이 또 진짜 떨리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었던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그 서류 평가 때 보였던 학생의 모습이 있어요.
네. 네,
이런 유형의 학생일 거야라고 이제 나름대로 사정관들이 그림을 그려놓죠.
네.
실제 그런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실제 그런 어떤 학생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게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 실적 재확인. 역량 재확인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네.
되고요. 실제 그게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면접이라는 특징이 뭐 잘 아시는 대로 논리적 표현력
네.
최소한 예, 표현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했던 서류 평가 속에 결국은 질문 면접 질문이 다 있는 거죠.
네.
예, 본인이 제출한 서류 속에 이미 정답이 있기 때문에
네.
예, 학생들이 면접 질문이 다 있었는지 그 속에 찾으면 되는데
네.
준비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스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황, 행동, 결과, 느낀 점 뭐 네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질문하는 중에 봉사단체,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속에 사진 속에 있잖아요.
네.
특이한 어떤 뭐 상징물이 있다고 하면
네.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때 또 만났던 사람, 인물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실제 본인이 직접 한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네. 네. 희주 학생은 면접 때 어땠나요? 많이 또 긴장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억에 남는 면접 두 가지 정도
네.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면접을 보러 간 학교가
네.
모 대학인데 거기에 갔을 때
네.
그 면접 보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면접 대기실에서
네.
대기를 해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네.
근데 제가 첫 번째로 간 학교는 그 면접 대기실에 60명 정도가 들어가서 대기를 하는데 엄청 엄숙한 분위기로
네.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준비해온 자료를 읽는다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시사 면접도 본다고 해서 시사 면접 책 같은 것도 학생들이 가져와서
네.
막 면접 책을 막 읽고 있고
네.
그런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제 1시라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면접실에서
네.
애들이 다 60명이 떠나갈 때까지
네.
좀 압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 들어가서도 너무 떨리고 걱정이 되게 많이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불안한 상황에서 면접을 마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인데요. 차 시간을 계산을 잘못해서
네.
30분을 늦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웬만한 학교는 그럼 입실이 불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들어갔는데 여긴 분위기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고
아.
감독관님이랑 대학생 조교가 있어서 이렇게 간식도 주고
네.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역시 준비해온 자료를 읽느라고
이렇게
말 감독관님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거나 되게
네.
분위기가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네.
저는 감독관님이랑 이제 수다를 좀 떨었어요. 네. 이제 자기소개를 감독관님한테 먼저 하고 네. 아, 왜 늦었는지 말씀드리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입을 풀고 네. 면접장에 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컴다운을 하고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렇게 면접 볼 때 좀 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학생들이 면접장에서의 일만 잘 보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린 제가 봤을 때도 그 감독관님의 말을 이렇게 듣고도 대답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좋게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기실에서 그런 모습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접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면접 시 요령 같은 것들이 있다면 팁을 좀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10월 달에 좀 일찍 합격을 한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 면접을 많이 도와주고 모의 면접식으로 친구들이랑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 좋은 학생들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 안 했던 학생들은 그때 자기 자신을 네. 생각해보고 그렇죠. 그때 처음 면접을 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할 때 저는 뭐 삼남이녀 중에 첫째로 책임감이 많고 엄마는 어떠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타 배경들 네. 내가 왜 이 고등학교에 다니게 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오롯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네. 더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네.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사정관님께서는 학생들이 면접 준비할 때 도움되는 팁도 한번 주세요.
네, 실제 뭐 학생들 고민은 많은데 네. 뭐 답은 있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는 아까 얘기했던 본인이 제출한 서류 속에서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말 잘하는 것하고 면접 점수 좋은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언변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네.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뭘 한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사정관 입장에서 보면. 네. 예, 그런데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는 학생은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네.
짧게 예, 듣고 싶은 요지가 있잖아요. 네. 그 핵심적인 질문에 예, 정확하게 딱 답변하고 예,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네.
예,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네. 사실 중요한데 학생들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맞습니다. 뭔가 장황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자기 사례를 알아야 달라는 의미에서 네. 길게 얘기하는데 좋은 습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 면접이라는 긴장되고 떨리는 상황에서 나의 이야기, 자신의 스토리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대답을 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처럼 하나하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해보는 시간,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그런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입학사정관제를 위해서 일부러 만든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록,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 맞는 거죠, 그게?
네, 미국 입학사정관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미국 입학사정관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1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온 이유를 지금 얘기했던 화려한 스펙이라든지 뭔가 학생들이 새로운 활동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 뭐 이런 것도 미국도 있었는가 봐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얘기로는 그 쇼라는 표현을 썼어요. 학생들이 이러한 어떤 자기 활동 과정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인다라는 거죠. 쇼한다라는 네. 과정 속에서 성장한다라고 보더라고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자기소개서든 뭐 다른 활동 자료든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신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학생 스스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근데 뭔가 입시를 위한 준비물로 생각을 하니까 늘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적성 관련된 뭐 테스트를 했다.
네.
그런데서 뭐 경영 CEO에 맞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CEO니까 내가 CEO에 재능이 있나? 그러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자꾸 보여지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성장하나가는 과정이고요.
네.
사정관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진로.
네.
그냥 고등학교의 진로 탐색 과정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진로 탐색하는 과정이 바로 사정관제를 준비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 대학 입시의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진로를 다가갈 수 있는 꿈을 찾아가는 열쇠인 것 같다는 참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온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의 대학 생활에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가요?
네. 제가 사정관 입학생들 최근에 이제 만날 기회들이 종종 있었는데 네. 늘 잊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 자기소개서 쓴 그 내용 잘 실천하고 있지? 뭐 이런 질문들 네. 제가 얘기 계속합니다. 왜? 사정관제로 들어온 학생들은 네. 자신의 진로,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실제 하고 있는지 계속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실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원 동기가 이제 구체적이어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적극적이라는 것,
네.
도전적이라는 것, 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학 들어와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공부를 잘할까? 뭐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네. 실제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까 사정관제형이나 뭐 비사정관제형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사정관제형 학생들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네.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맞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하나의 자극제가 되는 것은 대학 들어와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친구들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사정관제로 들어오지 않았던 학생들조차도 예,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네.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정관제는 정말 기여하는 점이 크다. 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역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 대학 그 전공을 선택한 만큼 적극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뭐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지원하는 학생들을 봤더니요.
네.
사정관제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한 7, 80%가 돼요.
아, 네.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저도 정말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학교나 학과 공부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결국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공부를 하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희정 학생은 어떠세요? 이렇게 본인을 비롯해서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 친구들이 좀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관심 있었던 부분을 네.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성적에 맞춰서 온 학생들이랑은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주변 친구들은 나는 고등학교 때 정치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 여기 왔다
네.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우고 싶었던 거니까 그쵸. 다른 학생들보다 열심히 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 고등학생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을 한 학생들끼리는 학교가 나의 가능성이라든가 내가 고등학교 때 아니면 내가 살아온 것을 인정해주고 가능성을 네. 봐서 뽑아준 거라는 거에 대한 뭔가 고마움과 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학생 입장으로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 입학사정관 친구들이다 보니까는 결속력도 있고
네.
뭔가 추진력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희 학교 입학사정관 친구들이랑 내 인생이라던가 아니면은 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대학생활 이렇게 진로 찾아가는 그런 강연 같은 거를 네.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그 선후배들한테도 하고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가서도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학교 친구들 그리고 다른 대학교 입학사정관 친구들도 모집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을 때보다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고등학교 3년 참 힘들잖아요. 입시 준비하느라 고생고생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또 대학생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희주 학생처럼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입학사정관 전형 자체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스펙도 스펙이란 말 자체부터가 억압이 많이 될 텐데
그쵸.
뭔가 억지로 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보고
네.
좀 꿈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학도 갈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입학사정관 준비를 하는 게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를 한다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의 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희조 학생의 응원에 정말 청취하고 계신 입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힘이 솟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참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 사실 말도 많기는 하지만 이제 5년의 턱을 넘기고 있어요. 지금 참 시행착오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학교들이 전형 인원을 늘리고 또 학생들이나 고등학교에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좀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입학사정관제가 복잡하다, 준비하기가 네. 힘들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가장 많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우리 학생들의 어떤 자신을 찾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고등학교가 진로 탐색,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활동이 제대로 되면 사실 대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또 제대로 반영하고
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입학 사정관제 준비가 사실 끝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약간 쇼화라는 표현 썼잖아요.
네.
자기가 그런 어떤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어떤 성장하는 과정들을 대학들이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미래 환경이 요구하는 네. 인재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예전에는 좌뇌가 뛰어난 사람,
네.
그래서 분석력이 뛰어난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이면 그게 인재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잡힌 학생입니다.
네.
공감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팀 단위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인재가 바로 미래 인재입니다.
네.
입학 사정관제에서 원하는 인재는 그러한 어떤 다양성을 갖춘 학생이기 때문에 미래 인재이기 때문에 사정관제는 저는 계속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오직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아이들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공교육의 바른 교육 모습이 확대되는 형 교육 문제의 희망찬 대안. 입학사정관제인 것 같은데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더 튼튼한 뿌리를 내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형을 몰랐던 혹은 알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던 입시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드림스쿨 입학사정관제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